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제 그 내용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진짜 주께서 발길을 옮기셨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5장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었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도 슬픔과 비통한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12살 된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인데 그 길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 환자로 인하여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있었던 이러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어려움이 아닐 수가 그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 말은 상당히 비통한 그런 입장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36절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곁에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것은 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의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옆에서 말하니까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 말은 들어 넘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말을 무시해라. 종들의 말을 무시해라.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의 말들을 무시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여건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지요.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주위의 환경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은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말을 통하여 이중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그들을 낙담하게 하고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이 된 어린 딸이 질병으로 앓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희망과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지고 있던 소망이나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것이었고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위의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과 한 가닥 희망의 빛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우리 말씀을 보죠. 5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변화상 사건에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제자들이 믿음직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정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과만 동행하셨습니다. 어떠한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특별히 몇몇의 제자들과 또 선택이 있을 때 이들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38절로 39절을 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서 훤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훤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는 말은 딸이 진정으로 죽었으므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미 회당장은 자신의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장례를 치를 때 그 집에서 고용하는 피리 부는 사람과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린 딸이 비록 12살 된 나이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 할지라도 어린 나이로 인하여 가족과 친척들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린 딸의 장례식을 위하여 몰려왔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문자적인 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어린 딸이 죽지 않고 기절하였거나 실신하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정황을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라는 말은 예수님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 잔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실 능력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이에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저희가 비웃더라 라는 말은 어린 딸이 확실히 죽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비웃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과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픽픽대고 웃었겠죠. 반면에 이전에 행하셨던 이적에 대하여 익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상객들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다 내보내,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강제적으로 내보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의 주권적인 그 뜻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한 겁니다.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이는 저희를 내보내시는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또 보여줍니다. 41절로 가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행하시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처음에 부탁했던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손을 잡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사건의 접촉점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이는 죽음을 향해 뻗은 생명의 손길로서 처음 야이로가 바닷가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할 때 아이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손을 잡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진지하고 애정어린 인자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을 주님이 손잡아 주리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 20절, 7장 5절, 시편 37편 24절, 누가복음 1장 66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 등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진정 주님은 절망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시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친절한 안내자요 신실한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달리다 구움, 이 말은 아람어로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의 뜻은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의 가족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한 배려로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아람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해가 뜨는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스럽게 깨울 때 얘야 일어나라 라는 장면과 이 잘 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아침의 환희와 정겨움을 더해줍니다. 실로 생명과 부활의 새 지평을 우리 주님께서 여시는 그 영적 아침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도록 달리다 구움 깨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며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먼저 거라사인 귀신 그 들렸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과 사뭇 다르죠.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은 아마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요. 소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전하여지기를 원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생명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특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자상하시고도 동정어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6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와 슬픔 사라진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환점을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디를 떠나신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건데 아마도 그 고향은 가보나움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향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수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수원이 아니고 경기도 화성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다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지만 갈릴리지만 좀 더 고향 가보나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쫓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나 누가는 언급하지 않고 마가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쉬시기 위함보다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하여 이동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향한 새로운 사역의 모습이죠. 자, 2절로 가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삶에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니요?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지켜 행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에도 안식일에 회당의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셨고 성전에서 가르침 가운데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전에도 행하셨고 후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즐겨 사용하셨던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일은 회당장에게 청하여 인정을 받기만 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졌던 겁니다. 적합한 사람이라면 율법의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 모습은 여러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전에 익히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가르침 또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절로 가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와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진술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태도이고 어떤 사람은 요셉이 예수님의 공생이 이전에 죽었지만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목수라는 천한 직업의 나름대로 그 말한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척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은 함정에 빠뜨리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공격하다, 무엇에게 성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 땅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격언을 사용하여 고향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른 지방에서도 존경과 섬김을 받은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고향에서의 사역에 나타나는 어려움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향과 자기 집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여 데려온 사건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훨씬 이해가 좋겠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마땅히 존경과 칭송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 6절을 보실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이라는 말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한 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에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보다 당사자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에 있어서 항상 언급하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 중에 이상히 여기셨더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30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상히 여기다, 경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언급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이 예수님의 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